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 40분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위성 묵자호를 창정 2D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묵자위성은 지상에서 500km 떨어진 우주궤도에 안착된 뒤 2년간 운행될 예정입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시대 철학자인 묵자 이름에 따서 명명된 이 위성은 양자통신 실용화를 위한 중국과학원의 첫 과제에 해당됩니다. 이 위성은 지상에서 레이저를 통해 위성으로 보낸 양자 정보를 다른 지상기지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을 응용해 생성된 암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도감청을 차단해 금융이나 개인 신용정보가 오가는 금융망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배치돼 있던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에 공습을 가하기 위해 17일로 이틀 연속 출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란 하메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의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이란에서 처음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공습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에서 최근 개명한 자브아 파테 일샴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는 이란에 대한 전투기 판매와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도 러시아에 이란 기지를 영구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17일 자국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어선 6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자국 해역 내 불법 어조업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투나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일부 면적이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 겹쳐 양국 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시 푸지아투니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부된 외국어선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저에 가라앉혀져 인공 어초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과 멕시코, 터키산 철강재에 대해 최대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는 강벽 사각 파이프로 인해 미국 내 파이프 생산업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벽 사각 파이프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국 업체들의 2에서 3%가량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멕시코 업체들의 3에서 5%, 그리고 터키 업체들에 대해 최대 35%의 반덤핑 관세율과 최대 23%의 반보조금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지난번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인사들의 탈북이 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 23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에서 31도, 함흥 22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요. 하지만 8일로도 부족하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8 Days a Week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살펴보고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던 이란이 언제든지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이 전한 이 당국자 발언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이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독도, 일본에서 부르기로는 다케시마를 방문한 일이 도를 넘은 도발 행위라고 판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예,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이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진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최근 잇따른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 또 한국과의 공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 제소 시기를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제소 계획을 보류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교도통신은 시기 조율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공조의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 제소 계획을 당분간 보류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 현 등 국내의 여론을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은 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사안으로 쟁점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비해서도 오랜 준비를 해왔고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고 또 최근까지도 일본인이 이 재판소 소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한국에 불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일본 관방장관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이 독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독도 문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이 한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화요일자에서 영토 교육을 문부과학성과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한다는 이 전문가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또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 현에서 최근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함께 소개했는데요. 시마네 현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에 78.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해서 5년 만에 70% 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일본 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예,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또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이 독도 관련 행보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앞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침탈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화요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핵 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핵무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언급도 했다죠?
네, 아락치 차관은 이란의 핵 보유 능력이 합의 이전과 다름없이 온전히 유지되어 왔다면서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이 핵 합의와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네, 지난 1월에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을 확인한 미국, 유럽연합, 또 유엔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거래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인이 이란과 금융거래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서 달러화 송금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유럽 금융기관은 이란과 거래할 수 있지만 아직 교류를 트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의 핵 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서 비판해 왔습니다.
네, 자 이란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못 박으면서 이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미국의 능력도 그렇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회가 이제 종반으로 향하고 있죠?
네, 개막 12일째로 접어들면서 어느덧 일정의 3분의 2가량을 소화해냈는데요. 수요일에는 권투, 태권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모두 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이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남자 육상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28년 만에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케냐의 콘세슬러스 키프루토 선수가 수요일 3000m 장애물 결승에서 8분 3초 28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키프루토 선수의 이 기록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기록을 2초 앞당긴 겁니다. 이로써 케냐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이 종목 올림픽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 선수. 경기는 어땠습니까?
네, 바이스 선수는 화요일 마루 종목 결선에서 우승해서 올림픽 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바이스 선수의 이번 대회 네 번째 금메달 시상식 장면, 이 올림픽 주관 방송사 MBC 현장 중계였는데요. 다른 체조 선수들에 비해서 확연히 작은 143cm 키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조부모 손에서 자란 이 19살 바이스 선수의 이 성공 사연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시몬 바이스 선수의 메달 소식 외에도 또 미국 대표팀의 기록적인 승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110대 64로 대파하면서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52-46. 7:03 left in the fourth. Taurasi to Angel McCautry to Maya Moore. 4-2. Team USA beats Team Japan.
네, MBC 방송이 경기 상황을 종합 정리한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에 다섯 번의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이 미국 여자 농구 대표팀. 이날의 승리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3, 4위전에서 쿠바를 꺾은 뒤에 47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개최국인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고요?
예, 브라질은 현재 금메달 3개, 은메달, 동메달 각각 4개로 종합순위 14위에 올라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국위 종목들에서 잇따라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 4강전에서 스웨덴을 맞아서 120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이 승부차기에 밀려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And to send the hope tale. And she scored! Sweden are into the gold medal match. The host Brazil are out at the semi-finals and the wait for a gold medal in football.
네, 승부차기를 통해서 브라질 여자 축구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 이 현장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브라질은 우승을 자신하던 여자 배구에서도 이날 열린 8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최악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한국 선수들도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골프가 수요일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세계 여자 프로골프 최강자들인 박인비,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선수가 금은 동메달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은 지금 단체전 동메달을 놓고 독일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합 성적, 각국의 순위를 좀 살펴보죠.
예, 수요일 현재 금메달 28개의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메달 19개의 영국이 금메달 수 기준으로 2위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금메달 17개로 3위고요. 한국은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5개로 11위입니다. 또 북한은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2개로 2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첫 안보 브리핑을 청취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된 문건을 미 의회에 전달했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백악관이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첫 안보 브리핑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후보에게 안보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 사무소에서 안보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미 국가정보국 DNI가 주관하는데요. 이번 브리핑에서는 해외에 파병된 미국의 상황이나 동맹국과 적대국의 동향 등 미국의 여러 안보 현안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안보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러시아에 대해 클링턴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엔 이민자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적합치 않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기엔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안보 브리핑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백악관은 예정대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안보 브리핑을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었죠.
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일이고 또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안보 브리핑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안보 브리핑을 받으면서 백악관 입성을 준비할 정도로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보수 성향인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브 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씨를 캠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해오던 여론조사 전문가 켈리앤 코네이 씨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예. 자, 11월 대선까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선거운동 조직을 재편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트럼프 후보의 여러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국 여론조사와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 계속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에 몰리면서 트럼프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AP통신에 배넌 씨와 코네 씨는 매우 멋진 사람들이고 승리자이자 챔피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이 트럼프 후보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 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 씨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너포트 씨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옛 정부로부터 1,270만 달러를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도 매너포트 씨가 현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FBI가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부 감독개혁위원회가 어제 FBI로부터 관련 문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문건에는 FBI가 지난달 초 클린턴 후보가 가졌던 3시간 30분가량의 인터뷰 내용과 다른 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FBI가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이미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초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주소와 서버를 사용한 것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BI 결정에 불만을 가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의원들은 FBI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기밀 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는 클린턴 후보의 과거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침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홍수 사태로 지금까지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간 무려 7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강이 범람하면서 루이지애나 남부 지역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에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지난 10일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후에도 루이지애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제 16일이죠. 예,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죠.
네, 에드워드 주지사가 연방재난관리청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에드워드 주지사는 역사적인 홍수로 인해 4만 채에 육박하는 주택이 파손되고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친 뒤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피해 복구가 시작됐지만 강 하류 지역에서 여전히 홍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에드워드 주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everyone to understand that we are still very much in an emergency search and rescue response mode for much of the Florida parishes. Saving life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that we have.
에드워드 주지사는 현재 주당국이 응급 구조와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주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어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당국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하는군요.
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이날 대형 트럭과 버스 그리고 여타 중장비 차량에 대한 새로운 연비 규정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형 트럭은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연료 효율을 2.5% 높여야 하고요. 또 버스와 트럭 등은 기존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난화 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트럭과 버스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은 연기는 대부분 일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특히 대형 트럭 같은 디젤 엔진을 쓰는 차량이 문제인데요. 트럭이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지만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온난화 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트럭의 연비를 높여서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연비를 높이면은 자연스럽게 연료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연비 규정이 시행될 경우 약 10억 톤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 1,700억 달러 상당의 연료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도 좋고 가스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비가 뛰어나면서도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엔진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는 연료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트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측통들은 연비를 높이려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 개발과 함께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날씬한 차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물용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월마트, 펩시콜라, 또 페덱스처럼 수백 대의 화물용 트럭을 운영하는 운송회사와 유통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트럭을 여러 대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연비가 좋은 트럭을 운영하면 그만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션 맨데스의 노래입니다. 상처를 꿰매다 아픔을 메우다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스티치스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But no one's ever left me quite this sore. Your words cut deeper than a knife. Now I need someone to breathe me back to life. got a feeling that I'm going under. But I know that I'll make it out alive if I quit calling you my lover. Move on. You watch me bleeding till I can't breathe. Just like a moth drawn to a flame. Oh, you lured me in, I couldn't sense the pain. Your bitter heart cold to the touch. Now I'm gonna reap what I sow. I'm left seeing red on my own. Got a feeling that I'm going under. But I know that I'll make it out alive if I quit calling you my lover and move on. You watch me bleed until I can't breathe. Shaking, falling onto my knees. And now that I'm without your kisses, I'll be needing stitches. Tripping over myself. Aching, begging you to come help. And now that I'm without your kisses, I'll be needing stitches. Needle in the thread, gotta get you out of my head. Needle in the bed, gonna wind up dead. Needle in the bed, gotta get you out of my head. Needle in the bed, gonna wind up dead.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유니세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 사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한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유니세프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분쟁 지역에도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덮친 지역에도 난민들의 고된 행군길에도 굶주리고 헐벗은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Really young babies don't survive the journey. We just
바로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의 설립 정신은 차별 없는 구호인데요. 국적과 인종, 이념이나 종교, 성별 등의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역사.
유니세프는 영어로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약자로 UN 아동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창립된 유엔기구입니다. 처음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1950년에 유니세프 임무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됐고 3년 후엔 유엔의 상설기구로 지정됐지요. 그리고 명칭도 유엔 아동긴급구호기금에서 유엔 아동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1959년에 유엔 총회가 어린이 보호, 교육, 보건, 영양 등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어린이 인권선언을 채택하고 또 1989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어린이 권리 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유니세프의 활동은 어린이의 생존과 보호, 사회 참여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유니세프의 활동.
지난 70년 동안 유니세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아이들과 어린이 노동자, 난민 어린이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보건과 기초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 에이즈, 식수와 위생, 영양, 교육, 어린이 보호, 사회 통합 이렇게 7가지 중점 사업 분야를 정해 활동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유니세프는 예방접종과 위생습관 증진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 퇴치를 위해 치료제 공급과 더불어 감염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에이즈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지요. 또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발육 상태를 조사하는 영양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용품과 교재를 제공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니세프의 어린이 보호 활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요. 전쟁과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과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어린이들, 범법 행위에 연루된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유니세프의 규모.
유니세프는 전 세계 11,500명의 직원이 190여 개 나라에서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36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가 유니세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 또 지역사무소와 물류센터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 유니세프 총재는 지난 2010년에 취임한 앤서니 레이크 총재입니다. 유니세프의 총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51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유니세프 기금은 국가 기부금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비정부 기구와 개인 후원금 등으로 기금이 마련됩니다.
유니세프와 한반도.
유니세프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배수용 장비 등을 최근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가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북한 관련 사업 예산을
저희 VOA 방송에서도 유니세프의 북한 지원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유니세프가 대북 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요. 이 예산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난 1996년부터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50년에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이들에게 유니세프는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대량 지원해줬습니다. 43년 동안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1994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ise eyebrows. Raise eyebrows 입니다. Has anyone raised their eyebrows at you before? Well, there's actually a meaning behind that action of raising one's eyebrows. Let's find out. 그럼 테드와 스텔라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테드는 스텔라에게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너 릴리가 톰이랑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니?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스텔라는 Yeah, I did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들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테드가 Isn't that so weird? 너무 이상하지 않니?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심지어 둘이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라고 하니까 스텔라는 Oh my gosh, don't say that. 세상에 그렇게 말하지 마. Don't make a fuss. 아유, 소란 피우지 마.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아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ise eyebrows이죠. Raise, R-A-I-S-E. Raise eyebrows. Raise eyebrows는 말 그대로 하면 눈썹을 올라가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in what situation do people raise their eyebrows?
그럼 사람들은 언제 눈썹을 치켜 올릴까요?
People raise their eyebrows when they are shocked or surprised by something.
사람들은 어떤 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눈이 커지고 눈썹이 위로 올라가죠.
If something raises eyebrows, It shocks or surprises people.
그러니까 오늘의 표현 raise eyebrows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충격에 빠뜨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if you were surprised by listening to some kind of news,
어떤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 you can say
the sudden news made people raise their eyebrows.
그 갑작스러운 소식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raise eyebrows 꼭 기억해 주세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hear the news that Lily is going to be married to Tom?
Yeah, I did. A week ago.
Isn't that so weird? They don't even look good together. Ugh.
Oh my gosh, don't say that. Don't make a fuss. It just raised a few eyebrows.
오늘의 영어 표현, raise eyebrows.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람을 놀라게 하다. Raise eyebrow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RCT와 애덤 리바인이 함께 부른 Locked Awa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you tell me right now, if I couldn't buy you the fancy things in life, shawty, would it be alright? Come on, show me that you don't. Now tell me, would you really ride for me? Really ride for Baby, tell me, would you die for me? Would you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What's up? Would you be there to always hold me down? Tell me, would you really cry for me? Really cry for me? Baby, don't lie to me. If I didn't have anything, I wanna know, would you stick around?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all I want is somebody real who don't need much. A girl I know that I can trust to be here when money low. If I did not have nothing else to give but love, would that even be enough? Girl, me need fi know. Now tell me, would you really ride for me? Baby, tell me, would you die for me? Would you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Would you be there to always hold me down? Tell me, would you really cry for me? Baby, don't lie to me. If I didn't have anything, I wanna know, would you stick around?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showed you my flaws, tell me, would you call me, if you knew I wasn't ballin'? Cause I need a girl who's always by my side. Tell me, do you need me? Tell me, do you love me? Yeah. Or is you just tryna play me? Cause I need a girl to hold me down for life. If I got locked away and we lost it all today,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showed you my flaws, if I couldn't be strong, tell me honestly, would you still love me the same? If I got locked away,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선출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 투자를 막는 환율 통제를 중단하고 수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수출 세금을 줄이고 특히 국제시장에서 아르헨티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조치들은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빈곤을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규제를 줄이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국제경제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아직 침체를 겪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 앞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학교는 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이 아메리카 10만 혁신 펀드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민간 부문과 손잡고 마련한 이 펀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공부와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르헨티나는 무역을 장려해 국제 경제에 통합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무역투자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시장 접근을 돕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진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중소기업 진흥센터를 설립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효율적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분야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우정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이 나라와 이 지역은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